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 참 황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짐승을 타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 나라가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은 저 남쪽에서 북쪽까지 짧은 거리는 아니죠. 수백 마일을 걸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왜 하필 여기에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씻고 봐도 본문에 그 나귀를 끌어오면서 돈을 주고 렌트를 하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끌고 오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와서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로 지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혼자 가신 건 아니죠.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39절에 보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의 행동이 마땅하지 않았죠. 나귀를 타고 그것도 저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와서 그렇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도 마땅하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에도 이렇게 나쁘게 보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때 좋은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12장 바로 앞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1장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증명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물론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지만은 유대 나라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 절반 이상이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유다 나라의 정치적인 아주 메조리티입니다.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로부터 정부의 그 정치력을 받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를 안정되게 잘 이끌어야 된다. 혹시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한다든지 어떤 데모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 주변에 제자들과 함께 쏠쏠하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38절에 가로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이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절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각처에서 전국 각처에서 그리고 심지어 세계 흩어져 있던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250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시비를 걸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훌륭한 왕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벗어나고 로마를 때려 부수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이 나라에 정말로 뭐 벌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주님이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참 편안하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적인 꿈에 부푸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밥 한 그릇 더 잘 먹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내면서 이제 세속적인 꿈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돼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갖지 아니하고 그런 참 거지로서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늘 공허했어요. 사람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이고 얼마나 주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까? 나중을 보면은 가이사라 지방의 감독을 지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리장 때려치웠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는 성직자의 길을 간 걸 보면은 아마 삭개오도 얼마나 주님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까? 문둥병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함께 했지요. 좁은 의미의 열두 제자, 넓은 의미에는 70명의 제자들, 뭐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서 찬송하고 환호를 하면은 좀 우쭐대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을 보면은 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복음서에 보면은 우시면서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적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니 많은 사람이 찬송하고 환영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슬픈 표정을 지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셨다고 할 때 이 단어가요 에클라우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저 조금 슬퍼서 눈물 한두 방울 흘른 게 아니에요.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큰 울음, 슬프고 비통해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에클라우센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그때 33살이신데 33세 젊은 나이에 내가 죽어야 한다니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신 울음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 41절로 44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고난의 삶을 왜 사셨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1절로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 병자를 고치고 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니시는지를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한심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오셨어요. 43절 44절에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머지않아서 그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 돌로 메어칠 것이다, 땅에 메어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로마가 나중에 비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합니까?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파괴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축업이 요즘처럼 뭐 세멘트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큰 돌에다가 중간 흠을 내고 또 밑에 흠을 내서 그 사이에 금을 끼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건축 양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다 그렇게 지었거든요. 성전이 멸망할 때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돌을 하나씩 다 넘겨서 그 사이에 있는 금을 다 빼간 거 아닙니까?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 주님이 그걸 다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없는 그런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눈물 없는 세상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눈물도 좋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뢰의 눈물, 연민의 눈물, 회개 눈물. 신뢰의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와서 격려해주고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신뢰의 눈물입니다. 연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저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저 사람의 아픔과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그래서 감동을 받고 흘리는 눈물이 바로 연민의 눈물일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눈물은 좋은 눈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요,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애국지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가서 천국 문을 열려고 뿌렸습니다. 문이 열렸을까요? 안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세상으로 다시 와서 정말 슬퍼하며 죽은 한 여인의 한숨을 모아서 가서 문에다 뿌려서 열려고 했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한 노인의 눈물을 가지고 가서 천국의 문에다가 탁 뿌렸더니 문이 확 열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천국 문은 다른 거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천국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약한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담긴 회개의 눈물은 돌같이 굳은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하고 울음보다는 웃음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교회를 섬길 때 두 가지 물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땀, 열심히 봉사하면서 흘리는 그 땀, 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두 가지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는 환난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눈물, 그것이 매일 내 양식이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눈물은 흘릴수록 좋은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은 참 귀한 눈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 찬송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시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고,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하소서,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과 이 호산나라는 이 말씀 찬송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미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럼 우리의 미션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너라. 아이고 선생님 갔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창피당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죽어서 시키겠다라고 하라.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느끼시는 대로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안타까워해야죠. 예수님께서 우신다면 우리도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 우시는데 우리는 좋다고 박수치면서 웃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데 우리는 옆에서 희희덕거리며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느끼는 대로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헨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감동을 받고 썼다고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고난, 고통, 그 아픔, 그거를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울고 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은 다 겪으신 과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다음에 메시아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심정, 아픔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네스북에서 가장 비싼 책이 어떤 책이냐면 미국의 조류학자인 존 제임스 오드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1827년에서 1837년 사이에 쓴 미국의 새들이라고 하는 그 네 권짜리 책인데요. 그것이 880만 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 비싼 책이죠. 여러분, 신문을 보면 간혹 우리가 놀라잖아요.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리는 물건들 종종 있잖아요. 미국의 프로농구 NBA 전설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운동화 경매에서 작년에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220만 불에 팔렸어요. 그 운동화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지 그걸 220만 불에 팔렸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1998년 그 NBA 파이널에서 입었던 저지, 그 운동복 있잖아요. 2022년에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1010만 불. 1010이라고 그러니까 난 1010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막 붙어 있어요. 1010만 불에. 그 파이널에서 입었던 그 옷, 저지 그게.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타고 가신 그 나귀 지금 살아있을까요? 살아 죽고 없죠. 혹시라도 그 뼈다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 불? 아이고, 그럼 너무 쉽죠. 1000만 불? 아마 그래도 팔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타신 그 나귀의 그 뼈라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타셔서?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중요한 사건에 타신 나귀의 뼈라고 한다면 얼마나 전 세계에서 그 뼈 보려고 오겠습니까? 그 나귀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품종이 남들보다 달라서가 아니고 다른 나귀보다 더 특별히 힘이 세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냥 평범한 나귀, 조금 더 크면 지민한 나들다가 죽는 그런 나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귀가 귀한 것은 누가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할 때, 일꾼으로 사용할 때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서 나중에 교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 쓰신다고 할 때, 순종할 때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품도요, 쓰다가 못 쓰는 버리는 거 있잖아요, 폐품. 그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아주 값어치 귀한 것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황소의 머리, 그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자전거, 타다가 버린 자전거, 그걸 뜯어가지고 좌석하고 손잡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이 소의 머리 뿔처럼 만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도 이 피카소의 손에 들어가니까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미켈란젤로에게 가면은 거기에서 걸작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바위에서, 그 돌에서 다윗이 걸어나오는 거예요. 그 돌에서 모세가 걸어나오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위대한 다윗상, 모세상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돌을 깨가지고. 여러분,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보잘 것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쓰심에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 돌 하나, 조그마한 돌 하나도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길가에 있는 돌 하나도 다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은 우리도 귀한 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느라. 아이 나귀가요 주님 앞에 픽업을 당해서 봤더니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막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막 찬송을 해요. 제일 앞에서 목에 간 나귀가 된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을 직접 태우고 자기 등에 태우고 그 모습을 앞에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어느 다리에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굿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어떤 분이 그 잠깐 좀 빌려주실래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줬더니 그분이 막 켜니까 사람들이 막 군대같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노인의 모자에 돈이 막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군중에서 아 파가니니가 왔어, 파가니니가 왔어 그랬어. 그 노인이 누구냐면은 이태리의 유명한 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악기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누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내어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